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 국가 스웨덴이 잠재적인 테러 위협에 대응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스웨덴 언론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민간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수도 스톡홀름에 잠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보안 당국이 이라크 측으로부터 긴급한 테러 위협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에 따르면 7, 8명의 ISIL 테러 분자들이 스톡홀름에 잠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웨덴 보안경찰 대변인은 언론에 국내외 기관들과 협조해 테러 관련 정보를 긴급히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테러방지센터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SIL에 합류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로 건너간 스웨덴 국적자는 적어도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모두 13개 국가 인근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방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해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리비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니카라과, 아르헨티나의 해상과 공중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들 국가 13곳을 겨냥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고만 밝혔을 뿐 작전 횟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항행의 자유작전은 미 해군 선박과 공군 항공기로 접근을 제한하는 다른 나라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그 같은 규제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호주군이 신설하는 잠수함 부대 사업자로 프랑스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오늘 프랑스 잠수함 제조업체 DCNS사를 400억 달러로 추산되는 12대의 잠수함 구매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군수 계약입니다. 턴불 총리는 DCNS 측의 제안이 호주의 특별한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독일의 티센크룹 마린 시스템스도 참여한 가운데 대부분 일본이 계약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금을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안보 협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83명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금을 얼마로 늘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강화된 협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지구의 하마스, 시리아의 알카에다와 ISIL, 이집트 시나이반도의 여러 이슬람 가격단체 등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이란이 이들 테러단체들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이스라엘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오는 2018년 만료되는 안보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에 연 31억 달러를 지원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협정에는 적어도 연간 40억 달러로 증액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5개 주에서 오늘 실시되는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경우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모두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경선은 펜실베이니아와 커네티컷, 델라웨어, 메릴랜드, 로드아일랜드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트럼프 후보로서는 오늘 경선이 공화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1,237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개 주에서 우세한 상황이며 버니 샌더스 후보는 로드아일랜드 한 곳에서만 지지도가 앞서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현재 1,962명의 대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5개 주에는 462명의 대의원들이 걸려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들이 가뭄에 따른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근 사태를 경고했습니다. 23개 비정부 기구들로 구성된 소말리아 NGO 협력단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상기후 현상인 엘니뇨로 인해 소말리아에 지난 2010년과 같은 대규모 기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도록 인도적 긴급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전설적인 흑인 가수 프린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뭐 나이도 57밖에 안 됐고요. 워낙 갑작스러운 죽음이어서 이 팬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일부 언론들이 내놓은 몇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독감입니다. 프랜스가 사망 전에 이 독감을 심하게 앓았다는 거죠. 공연도 취소할 만큼 아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런 추측이 나오는데요. 이 감기와 다른 유행성 바이러스를 통해 걸리는 독감 때문에 매년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죠. 뭐 제대로 심하게 걸리면은 또 사망하기도 합니다. 북한도 지난 2월까지 독감이 유행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이 독감을 예방하는 방법은 각별히 위생에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건데요. 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한 9시에서 11시 정도에 오전에 맞는 것이 예방 효과를 4배나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버밍엄 대학교가 3년 동안 300여 명을 추적해서 얻어낸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이 일에 지친 오후보다는 오전 시간이 신체 활동이 더 활발하다는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독감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이나 이 식품 보충제를 섭취하는 방법이 알려졌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데요. 이 돈을 안 들이고도 예방접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하지만 B형 간염 백신은 오후에 맞는 게 낫다고 하니까요. 그 밖에 예방접종은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21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4월 27일 수요일 북한 구름 많겠는데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11도에서 22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와 개성 구름 많겠고요. 기온 12도에서 23도 분포 예상합니다. 함흥 지역 흐리겠습니다. 5도에서 13도, 끝으로 청진 지역 역시 흐리겠습니다. 6도에서 8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빈 기비 부릅니다. I've got a message to you 들어보시죠.
She taunted me and he smiled. Said, come and walk with me. Come and walk one more mile. Now for once in your life you're alone. But you ain't got a dime. There's no time for the phone. I've just gotta get a message to you. Hold on.
In my life I'm alone, and I've got to let her know, just in time before I go.
I just gotta get a message to you.
Well, I laughed, but that didn't hurt. And it's only her love that keeps me wearing this dirt.
Now I'm crying, but deep down inside, well, I did it to him. Now it's my time to die. I just gotta get a message to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인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30주년이 됐습니다. 호주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건설 사업자로 프랑스 업체가 일본 업체를 누르고 최종 선적 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오늘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30주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 동북부 도시로 사고가 발생한 1986년 4월 26일 당시에는 소련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이날 오전 1시 23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고요. 주변이 섬광으로 환하게 밝아졌는데요. 원자로의 새 전력 통제 장치를 점검하던 중에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원자로가 파괴되고 원자로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원자로가 불길에 휩싸였고요.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녹아내리면서 엄청난 양의 치명적 방사능 오염물질이 무방비로 퍼져나갔는데요.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였습니다.
네, 이 폭발 사고 후에 방사선 유출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죠.
네, 이 사고의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
이 사고 당시 폭발로 두 명이 현장에서 즉시 사망을 했고요. 이후 몇 주간 29명이 더 숨졌습니다. 초기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방사능 유출 차단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던 요원들이었는데요. 제대로 된 방호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네.
이후에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 수 집계는 러시아 정부의 발표와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참여한 지난 2005년의 공식 보고서를 보면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직접적 사망자 수가 56명, 방사선 피폭에 따른 암 사망자가 4,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그린피스는요, 지난 2006년 자체 보고에서 전혀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만 방사선 피폭으로 20만 명이 사망을 했고 10만 명 이상 더 사망할 거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방사성 피폭으로 인한 백혈병, 암 등으로 인한 그런 사망이라는 것이죠.
네. 그야말로 끔찍한 참사였는데요. 초기에 이 사고 사실을 숨긴 소련 정부의 늑장 대응에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소련 정부는 원전이 폭발한 지 이틀 뒤인 28일에야 사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원전 주변 주민을 처음으로 소개시킨 것도, 그러니까 대피시킨 것도 발생 후 36시간이 지난 뒤였는데요. 저희 VOA 방송기자가 사고 당시 체르노빌에 거주했던 알렉산드 그루제비치 씨와 주변을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네.
그루제비치 씨와 가족들은요,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난 뒤에야 대피령을 받고 집을 떠났는데, 당시 소련 관리들은 몇 주 후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짓말로 주민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네. 자, 그루제비스 씨가 폭발 사고를 어떻게 기억하던가요?
당시 28살의 나이로 체르노빌 농업학교의 조장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58살에 이제 노인이 됐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전 1시 23분이었는데 그루제비치 씨는 마치 석양이 질 때처럼 붉은 빛으로 주변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해가 뜰 리가 없으니까 네.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다음 날에도 폭발 사고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고 하루 뒤에서야 정부에 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루제비치 씨가 살던 마을은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유령 마을이 됐는데요. 사고 이후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은 통제구로 선포가 돼서 약 33만 6천 명의 주민이 모두 소개됐습니다.
네. 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30년이나 흘렀는데요.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방사선 수치가 높습니까?
네, 여전히 사람이 살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그런 높은 방사성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과학자들은 사람이 살기에 안전할 정도로 방사선 수준이 내려가려면 2만 년이 더 걸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이죠.
네.
하지만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주로 노인들 수백 명이 통제구역 안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먹을 것을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당국도 묵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일부 관광객들도 이곳을 찾고 있고요. 또 체르노빌 원전에서 방사선이 추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와 작업 요원들도 원전 주변에 머물고 있는데, 이들은 한 번에 14일 동안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방사선 유출 가능성이 있나 보네요.
네,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출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폭발로 인한 원자로 건물과 주변의 화재는 5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원자로 안에서는 불길이 꺼지지 않고 방사성 물질이 녹아내리면서 오염물질이 계속 유출됐는데요. 방사선은 유럽을 지나서 멀리 미국 동부에서까지 검출이 됐을 정도입니다.
네.
오염된 방사능 오염물질의 유출된 양이 10톤에서 최대 20톤에 달할 거란 추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한데요. 소련 정부는 사고 발생 7개월 뒤에야 원자로 잔해와 오염물질을 콘크리트로 덮어씌우는 작업을 완료하면서 방사선 유출은 차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원전에 있던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콘크리트 방호벽 안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콘크리트 방호벽이 있으니까 더 이상 방사능 오염물질이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콘크리트 방호벽은요, 당초 30년간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된 구조물입니다. 이제 폭발 사고 3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방호벽에서는 일부 균열이 생기는 등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완공을 목표로 이미 철제로 된 추가 방호벽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23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인데 아직도 공사비가 다 모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유럽 부흥개발은행 등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호주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프랑스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고요?
네, 멜컴 턴불 호주 총리가 오늘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업체로 프랑스 국영 방산 업체인 DCNS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 일본과 독일 업체도 치열한 이 수주 경쟁을 벌였었죠. 하지만
네.
최종 승자는 프랑스의 DCNS가 됐습니다.
예,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400억 달러로요. 호주의 방산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DCNS는 앞으로 호주 해군을 위한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건조할 예정인데요. 턴불 총리는 프랑스 업체가 호주의 특별한 요구사항에 가장 충족시키는 제안을 했다면서 호주에서 호주의 노동자들이 호주의 철강으로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프랑스는 어떤 반응인가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요 직접 성명을 내고 크게 환영했는데요. 프랑스와 호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결정적으로 진전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도요 DCNS가 이번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프랑스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몇 달 전만 해도 일본 업체의 수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미츠비시 중공업이 잠수함 수주 경쟁에 참여했었죠.
네.
사실 호주의 토니 에버트 전 총리가 일본 또 미국과의 외교가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일본의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해 말에 에버 총리가 뜻밖의 이제 물러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또 호주 정부가 가장 큰 교역 상대인 중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편 일본의 나가타니 겐 방위상은 호주의 이번 잠수함 수주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호주 정부의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새로운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이라면서요?
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풍부한 석유를 팔아서 중동의 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 재정 수입의 석유 의존도가 70%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경제개혁 정책은요. 새로운 경제 부흥을 목표로 하면서 특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세계은행은 국영 석유 회사를 사유화해서 개발과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지분 5%를 매각해서 2조 달러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비석유 산업 육성과 도시 개발, 빈곤층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내다본 장기 개혁 정책을 담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총생산의 40% 수준인 민간 비중을 2030년에는 6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비석유 부분의 정부 수입도 6배 넘게 늘어나면서 석유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크게 줄게 됩니다.
네, 뭐 사우디의 경제 구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계획은 사우디의 제2왕위 계승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부왕세자가 주도를 했는데요. 무하마드 부왕세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우디가 그동안 석유에 중독돼 있었고 이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새 경제 개혁 정책을 통해서 2020년까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자신 있는 그런 발언이죠.
네.
사우디가 한때 100달러가 넘는 배럴당 유가가 40달러 선까지 떨어지면서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해 세금을 늘리고요. 또 25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했었죠.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 미국 동북부 5개 주가 경선을 치릅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연방판사가 논란 많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법에 대해서 합법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또 지난 2014년에 일어난 흑인 소년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가 유족에게 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오늘 25일 화요일 미 동북부 5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선거가 실시되죠?
네, 맞습니다. 이 커네티컷주와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그리고 메릴랜드 주에서 지금 시각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선거를 가리켜서 M트랙이라고 부르던데요. M트랙 선거,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M트랙이라고 하면 미국 철도 역의 공사를 말하는데요.
네.
이 M트랙의 동북부 노선이 오늘 선거를 치르는 5개 주를 지나가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 네. 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오늘 선거를 치르는 주들에서 각 당 선주 주자들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개 주에서 모두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커네티컷과 델라웨어, 메릴랜드 주 이렇게 3개 주에서 무난히 승리할 전망입니다. 뭐 펜실베니아 주의 경우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격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보통 큰 주에서는요, 클린턴 후보가 또 작은 주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선거를 치르는 주들 가운데 하나인 로드아일랜드 주, 면적면에서 미국에서도 가장 작은 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동안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도 이 클린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일요일에 나온 브라운 대학교 여론조사에서는 이 클린턴 후보가 9%포인트 차이를 이기고 있었는데요. 어제 나온 퍼블릭 폴리시 폴링 조사에서는 이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의원이 4%포인트 오히려 클린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막상 투표 결과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볼 때 오늘 선거에서는 민주당은 펜실베니아와 로드아일랜드주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공화당의 경우는요. 이렇게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면서 나머지 두 후보, 테드 크루즈 후보하고 존 케이식 후보가 오늘 선거보다는 앞으로 경선을 치를 다른 주들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네.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두 후보가 또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상대 후보가 유리한 몇몇 주는 서로 양보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크루즈 후보의 경우 오리건주와 뉴멕시코주에서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인디애나주에 주력하기로 했고요. 반대로 케이식 후보는 인디애나주에서는 더 이상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고 오리건주와 뉴멕시코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네.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인 123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대의원 845명, 845명을 확보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막겠다는 겁니다.
네. 이 두 후보가 협력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지지자들에게 서로 상대 후보를 찍으라고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이 두 후보 간의 동맹이 하루도 안 가서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크루즈 후보는 인디애나주에서 자신이 1대1로 이 트럼프 후보와 대결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케이식 후보가 물러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하지만 케이식 후보는 인디애나 유권자들 가운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동맹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은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자, 민주당은 어떤가요? 오늘 선거가 끝나면은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힘들 겁니다. 이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는 2,383명인데요. 민주당은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네.
클린턴 후보가 오늘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다고 해도 이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샌더스 후보와의 격차를 더 늘린다면 사실 뭐 민주당 경선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우리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네.
이 클린턴 후보는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이 대의원 절반만 확보하면 이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도 이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기는 힘들게 됐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네.
이제 경선 승리보다는 앞으로 민주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연방판사가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법에 대해서 합법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 세일림 연방지방법원의 토마스 슈로더 판사가 어제 내린 결정인데요. 이 슈로더 판사는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새 선거법이 연방투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미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이 NAACP와 이 여성유권자연맹 등 민권단체는 이 법이 이 흑인과 소수계의 투표 참여를 막는다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흑인과 소수계의 투표 참여를 막는다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은 지난 2013년에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선거법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는데요.
네.
일단 이 가장 문제가 된 조항은 이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이 흑인 유권자들 가운데는 이 신분증이 제대로 없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만들려면 이 돈이 드는데 흑인이나 가난한 소수계 주민 가운데는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그 밖에 또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됐나요?
네, 이전 선거법에서 허용했던 많은 조항이 이 새 선거법에서 폐지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거 당일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었던 조항이 없어졌고요. 또 예비 등록 조항 역시 폐지됐습니다. 이 예비 등록 조항이라고 하면 이 법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18살인데 이전에는 이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이 미리 유권자 등록 서류를 작성해 놓으면 18살이 됐을 때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곤 했었는데요.
네.
그런 조항을 없앤 겁니다. 또 지정된 선거구 외에서는 투표할 수 없게 했고요. 또 사전투표 기간도 일주일로 제한했습니다.
네. 자, 이런 조항들이 소수기에 불리하다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 5명 가운데 1명이 흑인이라고 하는데요. 또 흑인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이 선거일 당일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또 지정된 선거구 밖에서 투표하는 흑인의 비율도 이 백인의 2배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관련 조항이 폐지되면서 이 흑인들의 투표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이렇게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가 뭔가요?
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흑인 등 소수계의 투표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또 그리고 흑인 등 소수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죠.
네. 자, 연방판사가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원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런 판결을 내린 근거가 뭡니까?
네, 슈로더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유권자 신분 확인 조항이나 선거 제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노스캐롤라이나 선거법이 다른 주들의 선거법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엄격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번 판결을 내린 슈로더 판사는 이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네, 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부 회장인 윌리엄 바버 목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단체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민권단체 가운데 하나죠.
네.
그런가 하면 디나 아이벌슨 연방 법무부 대변인도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판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에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이 장난감 총을 갖고 있던 흑인 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 유족 측은요,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클리블랜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뭐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시가 당시 12살 나이에 경찰 총에 맞아서 숨진 흑인 소년 타미르 라이스 군의 가족에게 6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300만 달러를 주고 그리고 내년에 300만 달러를 각각 지급한다는 건데요.
네.
대신 가족들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클리블랜드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더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는데요.
네.
만약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라이스 군의 죽음 또 클리블랜드 시 경찰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다시 이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이 클리블랜드 시가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겁니다.
네. 자, 이번 합의가 클리블랜드 시가 잘못을 인정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측 간 합의문에는 클리블랜드 시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라이스 군 가족이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라이스 군 가족의 변호인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합의가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사적인 수준이지만 돈이 얼마가 되든 이 생명의 손실을 적절히 보상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라이스 군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질 때 이 잠재력 그리고 또 약속으로 충만한 어린 소년이었다면서 그 어떤 것도 라이스 군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반면에 클리블랜드 씨는 아직 이번 합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잠깐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2014년 11월의 일이었는데요. 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경찰에 신고가 한 건 접수됐습니다. 흑인 남성이 놀이터에서 사람들에게 이 총기를 겨누고 있다는 건데요.
네.
현장에 도착한 티머시 로먼 경관이 차에서 내려서 이 라이스 군에게 총 두 발을 쐈는데 이 총을 쏘고 나서 보니까 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성인 남성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고 또 갖고 있던 총도 진짜 총이 아니라 이 플라스틱 총알이 나가는 장난감 총이었다는 겁니다.
네.
당시 그 신고한 사람이 총을 든 남자가 청소년일지도 모른다, 또 장난감 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 내용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네, 뭐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처벌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정당 방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이 배심원 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기소 여부를 가리는 배심원단을 대배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배심이 티머시 로먼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배심은 로먼 경관과 함께 출동했던 다른 경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 대배심이 로먼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네,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카운티의 티머시 맥킨티 검사는 이번 사건이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의사소통 등 여러 나쁜 일이 겹치면서 일어난 비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격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 로먼 경관이 위협을 느낄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여러 정황상의 증거를 볼 때 이 로먼 경관의 행동은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고 맥킨티 검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클리블랜드만이 아니고 워싱턴 DC와 뉴욕 등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또 클리블랜드뿐 아니고요. 다른 도시에서도 경찰에 의한 그 사망자 가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시카고시는 구금 중에 사망한 흑인 남성 가족에게 49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보다 앞서 경찰의 추적을 받다 숨진 천식 환자 가족에게는 1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가 지난해 9월에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청년의 유족에게 640만 달러를 주기로 했고요.
네.
또 뉴욕시는 지난해 경찰의 과잉 제압으로 사망한 40대 흑인 남성 가족에게 59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위트니 휴스턴이 부릅니다. I look to you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테러 집단이라고 한다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나서서 ISIL 격퇴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대표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라고 하면 알카에다를 꼽았습니다. 사실 ISIL도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에서 시작된 단체인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국제사회에 테러의 공포를 가져온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미국은 사상 초유의 테러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납치당한 비행기 두 대가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의 심장부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을 향해 돌진했고, 납치당한 또 다른 비행기 한 대는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미 국방부 건물에 떨어졌습니다. 또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는데요. 동시다발적인 테러 공격으로 약 3천 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미국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테러 공격의 배후에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있었지요. 당시 19명의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일으킨 9.11 테러로 인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알카에다 이름의 의미.
알카에다에서 알은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아랍어의 관사이고, 카에다는 영어로 베이스 또는 파운데이션이란 뜻입니다. 한국말로 옮기자면 기초, 기본 또는 근본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카에다는 이름에서부터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단체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알카에다는 외세의 간섭 없이 이슬람 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이슬람 국가 건립, 그러니까 신정일치 칼리프제의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것이 설립 목적인데요. 이름에서부터 이런 목적을 읽을 수가 있죠.
알카에다의 탄생.
알카에다의 설립자이자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은 195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슬람 종파 중에서도 순위파인 빈 라덴은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슬람 구제기금을 설립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자금과 훈련을 지원하게 되지요. 그리고 1988년 오사마 빈 라덴은 이슬람 구제기금을 기반으로 무장조직인 알카에다를 결성하게 됩니다. 알카에다는 소련이 물러간 뒤에는 항전의 방향을 미국으로 틀게 되는데요. 1990년 걸프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테러 조직으로서 세를 키우며 전 세계의 미국 시설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들의 테러 행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과격해져서 2001년에는 미국에서 9.11 테러를 감행하게 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세력의 근간을 둔 알카에다는 이후에도 주로 중동 지역 테러 요원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며 폭탄 테러나 주요 인물 암살 등을 주도하게 됩니다.
알카에다의 쇠퇴.
오사마 빈 라덴의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국제 테러 조직으로 악명을 떨친 알카에다는 9.11 테러 이후에 빈 라덴의 자금줄이 끊기면서 세례를 불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면서 알카에다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지요.
Tonight, I ca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5월 2일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IA의 주도로 파키스탄 은신처에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씰이 사살한 거죠. 빈 라덴이 사살되면서 이집트 출신의 의사이자 알카에다의 2인자로 9.11 테러를 함께 계획한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알카에다의 새 지도자 자리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기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또 빈 라덴을 비롯한 알카에다 핵심 세력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대부분 사살되면서 알카에다의 조직력도 예전만 못하게 됐지요.
ISIL의 부상.
반면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이후 알카에다가 쇠퇴하기 시작하자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였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더 급진적 이슬람 사상을 내세우며 세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활동하는 악명 높은 테러 단체 보코 하람 역시 원래는 알카에다 연계단체였지만 지난해 3월 ISIL에 충성 맹세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카에다가 완전히 해체된 건 아닙니다.
알카에다의 미래.
시리아의 알누스라 전선과 예멘을 근거지로 활약 중인 알카에다 아라비아 지부, 소말리아의 알샤바브 등의 연계 조직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여전히 산재해 있지요. 특히 지난해 11월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벌인 호텔 인질극으로 인질 19명이 사망하는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 무라비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알카에다가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알카에다와 ISIL이 경쟁하면서 더 자극적이고 인명피해가 큰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무모한 경쟁은 승자 없이 결국 패자와 희생자만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는 아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nd that's why here in America, children are taught the importance of breakfast and how one should never skip it.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침 식사는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Well, I spoke with Esther and I found out that her eyes becomes bigger than her stomach sometimes.
그럼 제가 에스터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입니다. Listen carefully.
Have you ever had your eyes bigger than your stomach for breakfast?
Absolutely. Yeah. I've often taken much more than I can actually eat.
Yeah, and what do you usually eat for breakfast? Do you eat a big breakfast?
I always eat, I'm a nurse, so I always eat breakfast because I know it's the most important meal that you eat. every day. And also I like to maintain my weight, so yeah. I do eat breakfast. I have either oatmeal, uh-huh. oatmeal with milk and raisins and no sugar.
No sugar.
Or maybe some kind of organic kind of granola cereal.
Yummy. You're making me hungry too.
제가 에스터에게 너는 아침에 네 원래 양보다 더 욕심부리다가 음식을 남길 때도 있니?
Have you ever had your eyes bigger than your stomach for breakfast?
라고 물어보니까 에스터는 당연하지.
Absolutely.
아침 음식을 생각보다 많이 만든 적이 많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침에는 주로 뭘 먹니? 라고 물어봤더니 에스터는 나는 간호사라서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 식사인지 알아. 그래서 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을 꼭 챙겨 먹지. 또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지 내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거든. 나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오트밀을 우유에다가 타 먹거나 시리얼을 우유에 타서 먹지 라고 하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내 눈이 내 배보다 더 컸어 이런 뜻인데요. 내가 음식에 너무 욕심을 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had your eyes bigger than your stomach for breakfast?
Absolutely. Yeah. I've often taken much more than I can actually eat.
Yeah, and what do you usually eat for breakfast? Do you eat a big breakfast?
I always eat, I'm a nurse, so I always eat breakfast because I know it's the most important meal that you eat every day. And also I like to maintain...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음식에 너무 욕심을 내다. My eyes are bigger than my stomach. 그럼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사라 맥락클란이 부르는 I Will Remember You 감상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ill remember you. Will you remember me? Don't let your life pass you by. Weep not for your life pass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6년 4월 26일 오늘.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순식간에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고 원자로에 있던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당시 방사능 유출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5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이 사고를 축소하는 데만 급급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한 소련 정부는 사고 발생 4일 뒤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500만 명 정도가 방사능에 노출됐고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백혈병과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후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이 사건을 20세기 역사에서 전쟁을 제외한 최악의 재앙으로 정하게 됩니다. 1984년 4월 26일 오늘. 미국 사람들의 댄스 음악인 스윙 재즈의 대부 카운트 베이시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79세였습니다. 카운트 베이시의 본명은 윌리엄 제임스 베이시로 그는 1904년 미국 동부 뉴저지주의 레드뱅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를 배운 베이시는 이후 동부 재즈의 중심가인 할렘과 재즈 음악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후 베이시는 캔사스 시티, 시카고, 뉴올랜스 등 미국 여러 도시를 돌며 재즈 연주가들과 교류했고 루이 암스트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이시는 이후 32살 때 재즈밴드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됩니다. 베이시는 화려하고 흥겨운 음악으로 1930년대 미국의 스윙 재즈 붐을 일으킵니다. 베이시의 밴드는 또한 1958년 음악상인 그래미상에서 재즈 붐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모두 17번에 걸쳐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위대한 재즈 음악가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한 카운트 베이시. 그는 오늘날까지 스윙 재즈의 대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